오늘 아침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모이신 모든 성도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사람의 지혜로 판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성령의 감동을 받는 마음으로 말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오직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람과 사람 사이 생각이 다르니 하나 되기도 어렵고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의 생각이 달라서 말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다스리심 가운데 생각하면 생각도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모두가 다 일치되고 조화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성령의 다스리심이 있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해 나가시면서 그 모든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때로는 성경에 보시면 왕이나 선지자와 같은 큰 직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도 하셨습니다.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히스기야나 이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을 통해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 역사를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불러 세우신 선지자와 같은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책망하게 하셔서 어지러울 때 역사의 방향을 바르게 제시하고 혼란한 백성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너는 지도자다 하고 세워주신 그런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적들이 많이 있지만 때로는 특별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런 공식적인 조직이 없거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한두 사람을 부르셔서 일을 맡기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좋은 예로 사사시대의 경우를 보면 사사들은 평소에 특별한 지위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혼란스럽고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고 하면 그 일에 대해서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셔서 한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일을 위해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공식적인 어떤 제도상의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그 제도상의 지위를 가진 어떤 사람들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위기에 빠진 백성들을 건져내고 지키는 일에 크게 일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시면 애굽에 살던 히브리 민족이 대단한 위기를 만난 장면이 소개됩니다. 근데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큰 위기로 보이지만 사실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위기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조상들을 불러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약속하신 것 첫 번째 약속이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민족이 되게 하고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을 때이고 후에 겨우 얻은 자식이 이삭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언제 큰 민족이 되겠는가 하고 큰 민족이 된다는 것이 그저 상징적인 표현일 뿐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70명이 인구 증가율 당시 인구 증가율의 평균을 곱해봐서 200만이 될 수 있다 그런 수치는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수치상으로 가능하지가 않은 숫자입니다. 70명이 아무리 번성해봐도 400년 뒤에 남자 장정만 60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의 계산으로는 계산이 되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성할 수 있도록 특별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여러 다른 많은 부족들이 귀순하듯이 찾아와서 우리도 당신 백성 되겠다 해서 포함된 숫자들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짐작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열면 히브리 민족들에게 굉장히 고난이 다가온 것처럼 역사가 설명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엄청나게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악한 영들은, 악한 세력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걸 그냥 보고 있지만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회방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게 하려 하고 또는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들을 사탄은 집요하게 이루어 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애굽 왕을 충동해서 히브리 민족들에 대한 큰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박해가 시작되게 된 것은 애굽 왕의 공포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포심이라는 것이 히브리 민족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는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차제에 그 세력의 확장을 막는 것이 좋겠다. 그 방법이 인종 말살 정책을 좀 추진하자는 제노사이드 범죄를 계획하게 되어서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서 히브리 민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당시 이 애굽의 왕조를 가리켜서 옛날 고왕조의 중왕조 시대라고 하는데 이 중왕조 시대의 13왕조부터 한 300년 동안은 힉소스족이라고 하는 종족이 애굽의 왕조를 차지하고 애굽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이 힉소스 왕조는 대체로 정통 애굽 사람들이 아니고 동방에서부터 건너간 셈족 출신의 민족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셈족 출신의 민족이었을 때가 바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요셉도 아마 셈족 출신이었기 때문에 같은 애굽의 왕조가 보았을 때에도 셈족 출신의 요셉을 중용해서 애굽 원주민들을 다스리는 일에 활용했다고 보면 대체로 좀 왜 그렇게 요셉이 중용되었는지도 그런 차원에서도 이해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앞에 나오는 말씀 8절에 보시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나타났다 했습니다. 애굽 역사의 이 셈족의 역사가 끝이 나고 다시 원래 있었던 애굽의 전통 왕조가 복귀하게 됐습니다. 셈족이 다스릴 때 그들은 이집트의 남부 지방 테베라는 곳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은거하고 있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와서 애굽 전체를 점령하고 이 셈족들을 몰아내고 자기들의 왕조를 회복하게 되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히브리 민족의 눈에 가시처럼 됐습니다. 저 사람들은 옛날 왕조와 절친한 관계에 있었고 정치적으로 동맹관계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애굽 안에 버티고 있으니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불안하다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몰아내야 되겠다, 억압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국외 추방을 하자니 노동력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강제 노동하는 노예로 삼고 강압적인 노동 정책에 그들을 투입해서 많은 이 건축 사업에 활용하게 됐습니다. 당시는 이집트 건축술이 무척 발전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관광하면서 보는 피라미드와 같은 그런 많은 건축들을 만들었고 전쟁을 대비해서 성들을 건축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제 노동에 종사시키면 아마 이들이 숫자가 좀 줄어들지 않겠나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니까 나중에는 인종 말살 정책으로 정책이 더 악화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그들은 강제 노역으로 인한 압제를 많이 당했고 거기에 못해서 남자 아기를 낳으면 산파에게 명령해서 죽이라고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남자 아기를 낳으면 날강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명령하는 끔찍한 범죄가 자행되게 되고 이 시기에 히브리인들이 말로 닿을 수 없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해서 히브리 민족들을 말살나겠다는 정책이 산파들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강물에 던져버려라는 명령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모세가 등장하게 되고 모세가 애굽의 궁중에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하는 것을 보면 사탄이 제 아무리 많은 계교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물에 던지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애굽 공주의 양자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궁중에서 교육을 받고 그렇게 궁중 교육을 받은 행정, 정치, 군사력을 가지고 출애굽을 지도해 나가고 이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참으로 놀랍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음에 좀 더 생각해 보기로 오늘 이 산파들에서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애굽의 막강한 권력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하든지 증가하는 것을 없애고 그들의 숫자를 감소시켜서 약소한 민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산파들을 통해서 그 정책을 추진하려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민족이 굉장히 위기를 당할 수 있는 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 민족을 지키도록 하시는데 그렇게 사용된 사람이 이상하게도 산파들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산파들이 그렇게 중요한 직업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뭐 대단한 직업이 아니었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한 애굽의 통치하에 있던 히브리 민족들이었으니까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사회적으로 존재 의미가 뚜렷이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지키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인데 이 시기에는 이 사람들이 그 민족을 지키는 역할을 했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백성들을 돌보는 백성의 보호자처럼 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굉장히 마음속에 오래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시브라와 부아라고 하는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될 만큼 영웅적으로 목숨을 걸고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기억하고 역사에 남길 만큼 그들은 감동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헌신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신 것이 단순히 그 직업이 산파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의 출산을 돕는 일에 산파 두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마도 산파들이 더 많이 섞여진 그들의 조직을 활용하고 아름아름으로 알리고 어떻게 하고 해서 남자길 낳더라도 죽이지 않고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을 전체 산파 조직들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두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일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두 사람의 산파가 좀 몇 사람이나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 위기 가운데 그때 왕의 권세가 얼마나 큰 권세이겠습니까? 또 왕의 의지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리고 그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원한 관계, 미운 관계가 아니라 애굽으로서는 국가의 존망을 두고 정치적 안정을 꿰야 되겠다는 굉장히 큰 그림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정책이었을 겁니다. 그런 것에 맞서서 이 연약한 여성들, 산파들이 그 일을 막아내는 일에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강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해 보이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사용하셔서 일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개인을 두고 저 사람의 그런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를 생각하지만 그 개인적인 능력의 편차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고 지혜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께 사용될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무엇인가는 곧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히브리 산파들을 설명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그 말은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혹 어떤 분은 이 산파들이 애굽 왕이 불러서 이 일을 시키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편하게 안심하고 이런 거대한 범죄를 지시할 수 있는 대상이면 아마도 애굽의 산파들이었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고 딱 부러지게 표현하면서 히브리 산파라고 밝혀줍니다. 히브리 산파라고 밝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이 산파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해서 이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언제든지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 점을 기본적으로 전제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가 평가하고 할 때에도 외형적인 외모를 보아서 얼마나 큰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그것도 역시 평가의 대상 중 한 가지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믿음이 깊은 사람인가,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를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죠. 특히 지도자가 될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지도자가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자기 경험만 생각하면 벌써 교만해지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끝까지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능력이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은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연약한 여성들이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한 민족을 지키시는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스스로의 부족을 느끼고 깨닫고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무슨 일들을 맡기실 때 저는 부족합니다 하고 사정도 잘 되지 않습니다, 능력이 미천합니다 하고 자꾸 뒤로 물러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말세가 되어갈수록 믿음 있는 사람이 줄어질 것에 대해서 많이 염려하셨습니다. 근데 산파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을 여기 히브리 산파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벌써 밝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애굽 사람들이 아니었고 히브리 사람이었음을 강조하는 것은 단순한 민족애를 가지고 그 일에 접근했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400년 동안 믿음 없는 나라 애굽에서 그 민족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신앙이 잘 전승되어서 그때 무슨 선지자가 있었습니까? 신앙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겠습니까? 제사장 제도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종교의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을 때입니다. 히브리인들의 종교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생긴 것은 광야 생활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께 제사장 세워주시고 해서 그때 비로소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는 거죠. 그때는 단순히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인데 그런 상황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이 조상들로부터 말로 전해지는 기록된 문서 한 장 없을 때 아닙니까? 단순히 조상들로부터 말로 전해지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 이야기 전해 들으면서 믿음을 전승받았을 때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좋은 신앙의 사람인데 그 신앙 어디서 배웠겠냐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겐족기원서를 말합니다. 나중에 장성한 다음에 광야에 애굽에서 쫓겨나서 광야 미디안 광야 생활할 때 겐족의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는데 그때 그로부터 유일신 사상을 배웠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이 겐족이 그렇게 유일신 사상 가진 민족이 아닙니다. 이 신앙을 배울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가능성이 그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젖을 먹이고 키울 때 그때 어린 말도 배우기 전부터 젖을 먹여 키우는 그 시기부터 히브리 어머니였던 그의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신앙을 심어주었고 그 신앙이 전승되었다라고 보는 그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들의 신앙 전승의 열정과 노력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 히브리 산파들이 이렇게 믿음을 배웠습니다. 누구로부터 배웠는지 모르지만 전해져 내로 말로 전해지는 믿음을 배웠습니다. 애굽의 종교가 얼마나 대단한 종교들입니까? 신전들이 얼마나 엄청납니까? 남쪽에 룩소르라고 하는 도시에 가보시면 도시 전체가 신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신전들을 가진 그 종교 세력들, 틈바구니 히브리 민족들이 기록된 종교적인 문서 하나 없고 신전 하나 없고 형상 하나 없이 말로만 전해지는 신앙을 배웠는데도 그런데도 그 신앙이 전승되어 이 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런 신앙 물려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신앙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런 말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 우리가 쭉 해오면서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다는 생각이 머리끝이 뾰족설 만큼 느껴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시고 이렇게 정확하게 일하시고 이렇게 엄청나게 계획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라 생각하게 되면 모골이 송연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앞에서 정말 말 한마디 행동 한가지를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이 산파들에게는 사람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애굽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당시 히브리 민족들이 다 노예이지 않습니까? 이 노예는 보통 민간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민간인 주인 한 사람의 말도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 말에 거역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걸어야 될 일입니다. 오로지 복종만 했을 뿐이죠. 그런데 감히 왕의 명령을 복종하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아무리 강한 세력이 어떤 요구를 할지라도 신앙 아닌 것을 거절하는 용기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부모가 아기를 낳았는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석 달 동안 키웠다 그랬습니다. 그분들도 믿음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시면 사도들이 전도 왔다가 공회에 잡혀갑니다. 공회가 재판에서 마지막 판결을 하길 채찍질을 하면서 놓아줄 때 앞으로는 도무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고 명령하고 석방시켜줍니다. 쫓겨나오면서 사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는 것이 맞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냐 판단해보라 그러고 나옵니다. 우리는 매를 맞아도 좋고 쫓겨나도 좋고 죽어도 좋은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람의 말 따를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랴, 사람을 기뻐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뻐게 하는 사람이 내가 주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말.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요구와 압력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 중심을 내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이 산파들에 비로 사회적으로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었고 그리 호감 가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민족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지도자들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이런 지도자를 우리에게 주십사고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버리신 게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고 또 그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이들의 역할과 이들의 목숨을 건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적인 노력 때문에 그 민족이, 그 백성들이 점점 더 강해지게 하시는, 더 번성하게 하시는 이런 기여를 역사에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살아가면 우리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교회를 번성하게 하셔서 매우 강하게 하시는,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 맺도록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 서는 사람,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쓰여지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쓰시기 때문에 이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런 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하나님의 종도, 새로운 우리의 지도자도 세상 지식, 학문, 외모 등등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철저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이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종을 허락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오늘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여종들, 산파들 때문에 위기의 민족이 구원받게 하시고 점점 더 강해지게 하시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런 역사가 우리의 앞날에 펼쳐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의 사람 허락하기를 간구하는 오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믿음의 지도자를 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